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한 절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에게 필요한 꿀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이 저희가 한순간도 제대로 살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필요한 양식을 오늘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그 본문에서 이제 중간에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실 산상수훈 그러면 조금 뭔가 그 도덕 강론 같은 그 느낌이 조금 나는데 사실 이것은 그 이제 프리칭, 선포입니다. 선포. 선언, 선포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제 접할 때, 이제 마태복음 5, 6, 7장에 특별히 이제 나타나는 이러한 산상설교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성도들 간에 이제 좀 극단적인 두 반대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제 주로 그 강하게 세대주의를 좀 붙잡는 그러한 사람들의 경우에 이 마태복음 이 지금 이 말씀은 이 유대인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냐. 유대인 제자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물론 저도 세대주의적인 그 입장에 서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소위 세대주의에 속한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온 인류를 유대인과 또 이방인과 교회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이제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이 그세 부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좀 나눌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들 보통 하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일부 세대주의의 입장에 속한 분들 중에서 이러한 마태복음 5, 6, 7장에 속한 이러한 말씀들이 유대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냐. 그래서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볼수 있는 근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교회 지금 우리 이 교회 시대의 교리와 맞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 또한, 그러니까 유대인 제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과는 또 완전히 반대로 이 모든 마태복음의 이 산상설교의 모든 내용이 교회에도 그대로 교리적으로 적용된다. 이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또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그렇죠? 이렇게 이러한 이 눈이 범죄하면 한쪽 눈 빼버리고, 그렇죠? 팔이 한쪽 범죄하면 또팔 잘라버리고, 뭐. 몸뚱이만 다 앉아 있어야 되죠, 우리가. 몸뚱이도 뭐 사실 뭐 앉아 있을 뿐이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저도 여기 못서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리적으로도 그대로 적용되고 이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극단도 이제 옳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받는 대상은 이제 제자들로 돼 있고. 제자들이란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하냐면 이것이 교리적으로는 신약 교회에게 적용되는 그런 어떤 그 교리적 구절들과 좀 충돌되는 구절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상설교는 왕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의하면서 이것이 그 왕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구원을 못 받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리적으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거나 다시 지옥에 가는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저희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주는 큰 유익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그 아들들 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진실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다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은 이제 소위 복음서로 불리는 그네 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네책 중에서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의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부각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왕국, 왕권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누가복음처럼 그 이방인에게 쓰는 헬라인에게 쓰는 이런 이 것에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 얘기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왕에 관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제 그 1장에서는 왕의 계보가 이렇게 쭉 나오면서 2장에서는 드디어 왕이 이제 탄생을 하시죠.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4장에 가면 이제 왕국이 이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오셔서 왕국이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이 생겼을 때그 모인 제자들 앞에서 이제 그 왕국의 법령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산상설교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왕이 계시고 백성이 있고 그럼 이제 영토는 사실 영적인 영토는 지금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왕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법령을 선포하는 일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가 지금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 통치 원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 뭐냐? 이 지금 산상설교가 5, 6, 7장 마태복음 5, 6, 7장 쭉 있는데 이 전체의 핵심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뭐냐? 그건 바로 의입니다. 의. 그런데 이 의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율법에서 나는 의,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 그 의를 훨씬 초과하는, 그 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의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에 앞서서 먼저 일부 충성된 사람들, 즉 기꺼이 왕에게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즉 제자들,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선포를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나오는 그 파워, 이 말씀대로 따라서 살 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능력,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어서 주님의 이 법령에 따라서 사는 것을 예수님이 기대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왕국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그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실 이런 말씀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참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 오전에 우리 장영민 형제님의 작년 성경 공부에서도 들었듯이 우리가 의의를 얻는 것은 우리 행위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1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스스로 의의를 취득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롭게 될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도 빼지 않고 다 지킨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될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오늘의 이 지금 산상설교 이 내용이 구원받은 백성들, 특별히 주님께 그 헌신된 사람들, 제자들, 그들의 그 삶의 방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니까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중이 떠중이 모든 사람이 지금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 열두 제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열두 제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불러서 사도라고 칭해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그 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70제자도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고 그 이후, 그 말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와왔지요. 그래서 2절에서 이제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이르시되 3절에 보니까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읽은 본문에서는 사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한 구절만 읽었는데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딱 떼놓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앞부분부터 차례로 설명을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왜 복이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앞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여러 가지 복, 소위 우리가 팔복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여러 가지 이 복들은 사실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무조건 무작위로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련의 과정, 일련의 순서를 따라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떤 순서를 따라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우리가 개관을 하면 이렇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죄에 대한 갈망 가운데 애통하던 중에 성령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안에 성취된 그 하늘의 왕국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면서 왕의 명령에 복종할, 기꺼이 순종할 그러한 온유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한 열정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되는 그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또 섬기게 되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왕께 순종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화평을 심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덟 가지 지금 나열된 그 복을 우리가 개관하면 이런 지금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복이 있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Blessed, 복이 있다. 이것은 사람이 복을 받으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어떤 사람 지금 속으로 지금 불행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복을 받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복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이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원래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다산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은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입을 열어서 말씀을 탁 전하실 때 무슨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내시는 거냐면 복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창조와 대조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재창조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창조 때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듯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이 변하게 되는 그 사람들, 재창조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명하시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 어순에 따라서 영이 가난한 이게 이제 첫 단어로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blessed are 이렇게 해서 복되다. 복이라는 단어가 지금 제일 먼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이러한 상태가 도대체 되면은 사람이 복된가 행복한가 얼핏 동의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이러한 상태가 될 때에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러한 상태를 얼마나 많이 이루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불행하기 원하는 분 있습니까?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행복해지기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가늠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나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똑같았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의 행복이 무엇을 소유했느냐, 무엇을 행했느냐 이런 것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의 됨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가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아이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이런 걸 가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상태에 따라서 사람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일 먼저 영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이 가난하다. 영이 가난하다. 이게 도대체 뭘까? 영이 가난하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난한 것은 이해하겠는데 영이 가난한 건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것은 겸손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꺼이 그 하나님의 그 왕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 낮아진 마음, 이게 지금 가난한 영의 마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최대 장애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이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일개 피조물인 인간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그 뻣뻣한 목을 꺾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나는 일개 피조물이며 유한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서 엎드리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이게 되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어도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 위험한 것입니다. 평생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 복음으로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이러한 때 우리가 먼저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 순간 행복한 상태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대단히 그 핵심적인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듯한 그러한 이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보시면 귀로는 들으시고 손으로는 또 부지런히 찾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주께서 수천의 숫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묻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범죄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지금 이교도들이 하듯이 인신제물을 바치면 심지어 내 몸에서 내 생명의 씨에서 나온 그 자녀를 갖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 사람아, 그분께서 선한 것을 네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그렇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이것이 지금 인간의 본분이면서 또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은 하늘의 왕국이 이제 이 사람들의 것이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4절에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까 영이 가난한 상태, 즉 자신의 그 영적인 비참함, 영적인 그 빈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말 비참한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즉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정말 실패 가운데 있고 얼마나 무가치하고 내가 얼마나 망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오는 그 감정,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 내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내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애통합니까? 그러나 내가 내 친구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를 볼 때는 나도 어지간히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절대적인 좌표인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앞에 나를 세워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런 절박한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늘의 왕국에도 또 하나님의 왕국에도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여기 보니까 지금 가난과 통회함이 같이 나오지요? 아까 지금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지금 영이 가난한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지금 그 다음 절에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는 지금 가난과 통회함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오직 나는 가난하고 통회한 영을 가진 자.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망한 상태, 비참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나서 애통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서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복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16,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으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자기가 희생물을 얼마든지 지금 다윗이 드렸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번제 헌물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희생물, 우리의 상한 영, 통회하는 심령의 희생물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위로에 대한 복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참된 겸손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반항의 마음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반항적인 태도, 교만한 태도, 까칠한 태도, 이런 것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영이 하늘의 왕국으로 부유해지고, 그리고 또 절망 가운데 애통하던 중에 성령님의 위로를 받게 된 자들이 이 자기 안에 성취된 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또 왕께서 명령해 주시기를 기꺼이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온유한 마음이 있습니까? 기꺼이 왕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기를 주님, 제가 받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온유한 마음이 저희에게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독기가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만나보면 그리스도인 맞아요. 간증을 들어보면 구원받은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교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리적으로 고차원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편해요.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교제가 안 돼요. 10분도 얘기가 진행이 안 됩니다. 까칠해요. 독기가 있어요. 독기가 그 안에.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을 사용해서 마귀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푹푹 찌릅니다. 쭉쭉 갈라로 푹푹 찌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온유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토끼가 빠진 상태, 이게 온유한 상태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그 본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허기와 갈증은 줄이고 목마른 허기와 이 갈증은 반드시 육신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삼중복합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뭔가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육적인 그러한 갈증과 육적인 허기가 있는 반면에 우리의 혼적인 허기와 갈증, 또 영적인 허기와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육적인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에요. 그것 말고 다른 양식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양식입니다. 이 영적인 양식에 갈증을 느끼고 배고파하는 그 상태가 바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은 이제 다시 우리가 그 앞부분을 상기해 보면 가난한 영이 이 하늘의 왕국으로 인해서 부유해졌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애통하던 중에 성령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안에 성취된 그 하늘의 왕국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면서 왕의 명령에 기꺼이 복종할 마음, 즉 온유한 마음이 되면서 갖게 되는 그 하늘의 왕국에 대한 열정, 하나님 자신에 대한 열정, 물질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열정,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열정, 이것이 바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42편을 함께 펴보십시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목이 바짝바짝 타서 어디 물이 없는지를 그냥 정신없이 헤매다니는 그러한 모습처럼 제가 이 주님을 찾기에 그렇게 갈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팬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갈증 때문에 좌우지간 막 허둥지둥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죠.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아침에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자리에 나오는데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하면서 그 빨리 나아가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빨리 가보고 싶어서 나온 분이 계십니까?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태형 형제님 가정이 너무 목이 타서 우리 제가 오기도 저보다 더 먼저 와서 예배당에 도착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이 마음,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이 마음, 내 혼이 참 목마른 사슴이 그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예, 그렇게 내가 내 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탑니다. 내가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보일 수 있을지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내가 목이 탑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도 감수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삶이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데서 받는 그 고난과 슬픔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위로받고자 하는 그 갈망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이 갈증이 별로 없다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세상에 살면서 받는 고난이 별로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고난이 별로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별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한다면 고난을 받게 될 터인데 그럴 때 간절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게 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또 하나가 있는데 시편 63편입니다. 한번 보시면 시편 6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오니 이것은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배운 것 같이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고자 함이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 또한 참 물이 없어 메마른 그 이 광야 사막 그러한 곳에서 정말 갈증을 느끼듯이 그렇게 자기의 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자신의 육체가 주님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의 고백을 잘 유심히 보십시오. 내가 일찍 주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일찍 주를 찾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일찍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부터 드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욕망과 여러 가지 걱정과 이런 근심으로 가득 쌓인 채 우리가 아침을 대합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찍 주님을 찾는 이 상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상태, 이것이 진정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우리는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그리하리이다. 우리는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합니까? 우린 잠들 때 주님을 기억합니까? 밤중에 한밤중에도 정말 꿈에도 깨어서 정말 참 주님을 묵상합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사오니 그런즉 내가 주의 날개 그늘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우리가 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을 살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핍박 그것을 피해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거할 주님의 그 날개 그늘. 그 날개 그늘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8절 내 혼이 주의 뒤를 바싹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떠받치시거니와. 내 혼이 주의 뒤를 바싹 따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처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아 나는 지금 내 상태를 점검해 볼 때 나는 지금 주님을 섬기는 열심에서 뒤처져 있어. 내가 한때는 정말 열심을 내고 정말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이 내가 거리가 멀어졌어. 떨어졌어.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바싹 주님께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 84편에 고라의 시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만군의 주여 주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런지요. 내 혼이 주의 뜻을 사모하며 참으로 쇠약하게 되어 싸우니 나의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상사병 걸려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정말 깊이 사랑할 때 막 뼈가 녹는 것 같은 그러한 병을 우리가 상사병이라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이 고라의 자손들을 위해서 준 이 시에 보니까 이 내 혼이 주의 뜻을 사모하여 참으로 쇠약하게 되었다. 얼마나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지 정말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오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제 새끼를 둘 보금자리 곧 주의 제단을 스스로 찾았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집 안에 있는 것, 성소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복인가를 정말 절박하게 고백하는 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소 안에 거하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에 대한 그 절박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뜰에서의 한날이 첫날보다 나으니다. 내가 사악한 자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내가 사악한 집에 사악한 곳에서 사업이 성공하며 사장으로 사는 것보다 회장 CEO로 사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수위가 되는 것이 더 낫다.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은 하늘의 왕국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왕의 자녀들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며 긍휼을 베푸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마음이 진실하고 나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어느 모임에 가면,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가면 분란이 일어납니까? 잘 있던, 그냥 평온하던 상태에서도 여러분이 가면은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분란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험악한 분위기였는데, 분위기 살벌했는데 여러분이 가니까 편안하게 되면서 모두가 즐겁게 되면서 마음이 기쁘게 되는 화평을 심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이렇게 우리를 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것인데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지는가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외부로부터 취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지는가는 그 사람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그 상태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태복음 5장의 이 앞부분에 나온 이 상태를 얼마나 많이 실현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의 양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도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 6절이었던 것인데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세상을, 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의에 대한 목마름, 갈증과 그 허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정말 의에 대해서 정말 목말라 합니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좀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의에 대한 갈망이 없다. 이건 대단히 이상한 것입니다. 내가 진리대로 해보고 싶은 열망이 없다. 이상한 것입니다. 내가 바른 교회, 하나님이 정말 세우고자 하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바른 신약 교회를 내 평생에 한번 이루어보고 싶다 하는 그 갈망이 없다. 대단히 이상한 것입니다. 뭔가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 물질적인 복들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대단히 이상한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지 다시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이것이 오늘 계기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정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의에 대한 그 갈망, 열망, 그 갈증이 우리 안에 정말 끌어오르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각자가 좀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짝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습니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유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를 기꺼이 받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목이 뻣뻣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48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448장 한 장 하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왕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관을 벗어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서 본성에 그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로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왕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저희 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행복, 그 기쁨을 만끽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지체 중에 혹시라도 낙망에 있거나 좌절하고 슬프고 뒤처져 있고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 이러한 계기들을 통해서 자꾸자꾸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바싹 붙여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